예를 들게 네, 창이 떴습니다. 아임슈타인님이 일발을 끊어주셨습니다. 그레스방님, 우창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3월 28일, 네, 4월달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오늘은 이준석의 삽질이 형성했죠. 역대급 삽질인데 삽질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현실입니다. 네. 베를님, 홍택중님 반갑습니다. 화면에 이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암 장원님 반갑습니다. 이제 구독자는 2660명. 네. 대선 이후로 바뀌지 않았죠. 거의 10명이 늘었습니다. 당근님 어서 오세요. 뭐 정치 이야기는 시전이 지났고 구조론 이야기 위주로 가보겠습니다. 이준석이 사고를 쳤죠. 하여튼 뭐 어떻게 보면 귀여운 거예요. 어린애다운 거예요. 젊은이니까 막 질려버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하도 개고생을 해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어봐서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만만하지 않고 복잡하게 꼬여있다.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에서 경험을 하니까. 회사에 가서 일을 해봐도 알아요. 뭐 이게 건드리면 뒤에 탈이 계속 나. 다 들어보면 각자 사정이 있어. 그냥 간단하게 쾌도 난마로 확 잘라버리면 좋겠지. 근데 그렇게 안 된다고. 해보라고. 네가 해봐. 안 해봤잖아. 하버드 나온 이준석이 뭘 알겠냐고. 뭐 택시 운전 해봤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인생을 안다 그러면 안 되죠. 군대라도 제대로 갔다 와야 뭘 알 건데 윤석열이 군대를 갔다 온 사람도 아니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예요. 이준석만 모르는 게 아니라 김교황도 모르고 진중권도 모르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구조론이라는 게 뭐냐? 얽혀있다는 거예요. 이걸 건드리면 여기서 탈이 나고 이걸 건드리면 여기서 탈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뭐든지 반대로 되고 잘 안 돼. 하여튼 뭐 이준석은 아직 젊으니까 폐기로 뭐 질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시행착오 할 건 다 해봐야 돼. 저렇게 하면 어떤 후과가 온다는 사실을 경험해봐야 하는 거예요. 네, 이혜성님, 박아무개님, 서버 마에스트로님 반갑습니다. 현재 화면을 제가 줄여놨기 때문에 현재 시청자는 32명입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엘리트가 책상 물림 엘리트가 유명인을 공격하는 일은 소크라테스 시절부터 있었어요. 그때도 젊은 두 명이 떠보려고 소크라테스를 씹은 거예요. 제일 유명한 사람을 씹어요. 김용옥은 늙어서 이 치매의 끼가 와서 그렇고 김규양은 원래 좌파들이 다 그래요. 떠보려고 명성을 탐하는 소인배예요. 지식인은 시스템을 건드려야지 개인을 씹으면 안 돼. 문재인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진보 세력 전체의 역량,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역량이 그렇게 드러난 거예요. 푸틴이 왜 철호하냐. 푸틴 탓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했죠. 독일 사람 다 전쟁 지지했어. 독일 사람의 99%가 전쟁을 지지했어요. 러시아 사람의 90%가 푸틴을 지지하고 있다. 왜 그러냐? 가보라고. 러시아에 가봐. 안 가봤잖아, 여러분. 오늘 제가 아조프 애들, 우크라이나 애들 사고친 동영상을 올려놨는데 이 우크라이나는 히틀러가 만들어놓은 그 극우 세력이 있어요. 실제 있다고. 히틀러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서 해방시켜주겠다. 독립시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치 세력을 우크라이나에 심은 거예요. 근데 걔들이 아직 살아있어. 재난 짓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옆집에 사는 러시아 아저씨를 계속 갈고서 쫓아낸다고. 야, 너 아직도 러시아 안 갔니? 너 러시아인이잖아. 가, 너네 나라로 가라고. 왜 남은 나라와 살고 있냐. 빨리 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괴롭혀봐. 그 사람들이 울면서 러시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 사람들이 속이 터지는 거죠. 침략한다고. 그건 푸틴이 미쳐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이 원래 그렇게 가는 거라고. 제가 이 간다효님 이 양반의 이 양반도 뭐 좀 아는 척 하면서 뭐, 아, 우크라이나가 어쩌고저쩌고 알긴 개코를 알아. 지식인들이 아는 게 없어. 반복되는 건 잘 알아요. 뭐 새로운 사건이 생기면 지식인들이 아는 게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일반 대중들이 더 잘 알아. 대중들은 감으로 맞추는데 밑바닥 에너지를 보고 맞추는 거예요. 에너지 총량을 보고 맞춘다고. 근데 에너지를 보고 판단하면 간단하게 관성의 법칙인 거예요. 한번 가는 길은 계속 간다.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더 많이 떨어진다. 이것만 알면 돼. 어, 올라가네. 그럼 계속 올라갈 거야. 떨어지고 그럼 계속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는 주식은 바닥이 없고 올라가는 주식은 천장이 없어. 그게 일반 대중들의 감이라고. 그런 판단이 오히려 전문가의 세밀한 분석보다 더 맞아요. 왜 그러냐. 그게 에너지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원래 그런 거야. 에너지는 원래 그렇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네, 우주최강님, 박명희님, 정미광님, 코코님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되고 시스템을 건드려야 돼요. 정치는 국민의 역량만큼 가는 것이고 우리의 역량 부족을 반성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부지런히 밭을 갈아야 된다. 우리가 밭을 충분히 갈지 못했기 때문에 진보 총합 51%밖에 못 먹은 거예요. 결선 투표가 있었다면 이재명이 됐겠죠. 우리가 진 게 아니에요. 제도가 잘못된 거지. 다음 곡지는 얼빠진 주석. 이건 다 했는 얘기고 인간이라는 존재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 무슨 얘기냐면 나쁜 짓을 했는데 보상을 받으면 더 미쳐가지고 광분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쉽게 방향을 바꿀 수 없는 게 한번 캐릭터를 정해버리면 그쪽으로 계속 가게 돼 있어요. 자기 스타일이 만들어진 거야. 이준석이 그러는 거는 어, 요거 잘하면 되겠네. 요 시장은 내가 먹었어. 자기 시장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시장의 논리에 따라간다고. 다시 말해서 이준석이 정치 행동을 할 때 이게 옳으냐 그러냐 다른 사람이 이 지지하냐 반대하냐 이걸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시장 원리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언론에 보도가 될까 반응이 올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성을 생각해서 올바른가 그럴까 이거는 판단을 안 해요. 그런데 원래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맞는 행동이에요. 모든 사람이 올바른 판단하면 그것도 더 피곤해. 오히려 이 적자적으로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행동해야 오히려 이 세상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네, 내 안의 블루오션님, 김정환님, 김동호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죠. 다음 곡지는 수렁에 빠진 윤 씨. 방향이 중요한데 뭐 늘 하는 얘기지만 한번 잘못된 길로 가면 계속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음식 문화 중에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치는 공짜다 이런 생각이 뿌리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김치를 공짜로 주니까 결국 사구리와 중국산 김치만 들어오고 옛날 전통의 그 맛있는 김치는 안 해. 왜냐하면 김치를 맛있게 하려면 간단해요. 고기를 넣으면 돼. 온갖 고기를 다 넣었어요. 근데 요즘은 김치에 고기를 안 넣는다고. 젓갈밖에 안 넣어. 왜냐. 공짜로 주는데 왜 고기를 넣냐고. 공짜인데. 식당에서 공짜로 막 퍼주는데. 그러니까 김치가 점점 성의 없게 형편없는 음식이 되는 건데요. 김치도 돈 받고 팔아야 좋은 김치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서구에서 왜 팁을 주겠어요. 팁을 안 주면 음식에 침을 뱉다. 내 음식에는 침 뱉지 마라. 팁을 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고. 그런 식으로 망가진 음식 중에 하나가 이 우리나라 국수예요. 국수. 국수는 잔치날 한꺼번에 200명 손님 쳐내려고 그냥 많은 손님을 한꺼번에 쳐내는 게 국수다. 이게 머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수 뽑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대량 생산해서 30분 안에 200그릇을 뽑아버릴까. 이것만 하루 종일 연구하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국수는 사구리 음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일본의 우동은 뭐 비싼 것도 있고 이태리 스파게티도 비싼 게 많은데 냉면도 비싸잖아요. 왜 냉면이 비싸죠? 그 간단해. 육수를 넣었으니까 비싸지. 근데 국수에는 잔치국수에는 왜 육수를 안 쓸까? 베트남 쌀국수도 육수를 쓰잖아. 베트남 쌀국수는 육수를 쓰는데 왜 우리나라 잔치국수는 메밀을, 아니 싸구려가 돼버렸을까? 원래 이 밀가루국수가 더 비싸고 메밀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천민들의 음식이라고. 거지 음식, 거지 음식.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메밀로 만든 냉면이 비싸고 밀가루로, 고급 재료인 밀가루로 만든 국수는 싼 거예요. 왜 그러냐? 왜 밀가루로 국수는 싸고 메밀 냉면은 비싸냐고. 이게 6.25 때문에, 6.25. 6.25 때 미국이 밀가루를 주니까 정부에서 밀가루를 그냥 확 뿌려버린 거예요. 공짜로 밀가루 막 나눠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밀가루는 사구려다 하는 잘못된 인식이 생겼어. 원래 밀가루가 비싸고, 왜냐하면 한반도 원래 밀가루가 미리 재배가 안 됩니다. 그리고 밀은 연장을 못하기 때문에 한 해 재배하면 다음에 재배를 못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밀은 귀한 음식이고 메밀은 그냥 싸구려야. 근데 6.25 때 미군이 밀가루를 막 뿌리는 바람에, 아, 밀가루는 싸구려다. 이런 인식이 잘못 박혀가지고 그 비싼 국수가 싸구려 음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국수가, 우리나라 국수가 가격이 싼 이유 딱 하나예요.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미국 밀가루를 먹다 보니까, 아, 밀가루는 싸구려다. 이런 잘못된 인식이 박혀서, 값싼 게 대량 생산하는 음식으로 그렇게 이제 한번 머릿속에 이게 박혀버린 거예요. 각인이 되어버렸다고. 각인 효과. 그래서 한국의 국수는 베트남 쌀국수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있고, 일본의 삿포로 우동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 왜 삿포로 우동은 비싸고 베트남 쌀국수는 비싸고 한국 잔치국수는 5천 원이냐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인 거야. 미국이 이승만 시절에 밀가루를 왕창 주는 바람이 그렇게 된 거야. 착각이 착각. 원래 밀가루가 귀한 음식이었어요. 밀가루로 해야 고급 냉면이고, 메밀로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마지 못해 먹는 냉면이야. 진짜 냉면은 밀가루로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한 번 방향이 잘못되면 결국 나쁜 길로 계속 가게 된다. 그런 얘기. 이준석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자기 캐릭터를 그렇게 정해버렸기 때문에 계속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스스로 악역을 맡아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을 결정하는 것은 주변과의 상호작용이라는 거예요. 진중권도 그렇고 김교양도 그렇고 자기 주변에 그런 인간이 잔뜩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개인을 씹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윤석열은 왜 저렇게 됐냐면 권력 주체가 없어서 그래요. 권력 주체가 있으면 묵직한 행동을 할 텐데 권력 주체가 없기 때문에 이 상대방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자극적인 행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캐릭터가 되어버렸어요. 까부는 조연이 되어버린 거예요. 묵직한 주연이 아니고 열심히 까부는 감칠맛 나는 연기를 하는 감초 연기의 달인 윤석열, 조연. 자기 스스로 캐릭터를 정한 거죠. 네, 다음 곡지는 책상 물림 지식인의 환상. 네, 김동호님, 이태원 호구사례님, 올리원님, 안아무개님 반갑습니다. 뭐 얘기했지만 간다효나 김어준이나 이런 사람이 젤렌스키를 막 비판하는데 뭐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 같은 사람은 제3자니까 중립적인 시각에서 우크라이나 편을 들지 말고 러시아 편도 들지 말고 이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는 게 맞죠. 근데 이 간다효 이 양반은 동영상을 보면 굉장히 많은 네티즌들이, 아, 맞는 말이야, 최고. 역시 이 국뽕 없이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잘 분석을 하지 마. 개소리 하고 있네. 이 전형적인 쓰레기라고. 우리 좀 아는 사람이에요. 좀 아는 사람이 개소리 하는 거예요. 원래 이 분야가 다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걔 또 찍어도 50%거든. 대충 눈 깔고 찍어도 50% 맞다고. 근데 좀 알면 미친 듯이 미꾸라지처럼 정답을 피해가는 거예요. 안철수. 안철수가 하는 모든 말은 기가 막히게 빠져나가. 김한길, 김병준, 박지원. 항상 그렇지만 진궁이나 이 정도전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신 뒤에 붙어서 무신을 모로버터처럼 리모컨으로 조종하겠다. 택도 없는 소리죠. 16행이 풍신수길과 회담을 해서 단판을 짓겠다. 개코나. 학봉 김성일이 풍신수길을 딱 만나보니까, 아, 저 인간 오래 못 살겠네. 뭐 이런 식으로 도박을 하는 거예요. 조광조가 예진주한테 편지를 써서 잘 타려면 어른이 알아서 물러가겠냐고. 얼빠진 소리죠. 절대로 안 됩니다. 이 간다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젤렌스키가 외교를 잘못했다는 건데 젤렌스키 잘못이 아니고 한번 불이 붙으면 그 누구도 그 불을 끌 수가 없어. 이걸 알아야지. 누구도 절대로 그 불을 끌 수가 없는 불이야. 이걸 모르면 지식 자격이 없어.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개소리 할 수도 있지. 혁명이 왜 혁명이냐. 아무도 그걸 끌 수가 없는 거야. 왜 볼셰비키는 미쳐서 날뛰냐. 왜 자코뱅은 공포 정치를 하냐. 왜 자코뱅들이 볼셰비키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거구놈들이 미친 듯이 골까스 뜰까? 그게 바로 역사라는 거죠. 역사 공부 안 했냐고. 그게 역사야. 역사책을 한 페이지라도 읽어본 사람은 아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다. 눈사태. 정상에서 이만큼 눈덩이를 굴려버리면 밑바닥에서는 산사태가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그 행동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 행동입니다. 탈레반을 아프간에서 막는다? 거짓말이에요. 베트콩을 월남에서 막는다? 거짓말이에요. 미국이 베트콩을 막았습니까? 프랑스군이 처음에, 아, 베트콩 쟤들, 프랑스군이 그 단두대 목을 친 월남 사람이 3만 명이에요. 월남 지식인 모가지를 전부 쳐버린 거예요. 일본인 또 조선에서 3만 명 목을 치진 않았어. 근데 프랑스 놈들은 베트남에서 지식인 3만 명을 목을 쳤어요. 단두대를 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들이 이렇게 됐지. 전투민족 있어요. 누구도 베트남 그 전투민족을 꺾을 수가 없고, 누구도 그 자포로제 코사크 이 사람을 못 꺾고, 누구도 혁명의 불길이 한번 딱 붙은 순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사실 6.25도 막을 수 없는 전쟁이에요. 외교를 잘해서 6.25를 피할 수 있을까? 웃기고 있네. 초등학생 생각이에요. 제가 광해군 얘기를 여러 번 하지만, 광해군이 외교를 잘했다고 이렇게 개소리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승만 외교를 잘했대. 박근혜가 외교를 잘한대. 박근혜가 외교 빼놓고 할 줄 알게 뭐냐? 박근혜가 외교를 잘해서 위안부가 그렇게 되고 탄핵을 당했겠냐고. 외교를 잘했으면 탄핵을 안 당했어야지. 그런데 그 당시 언론을 보면 박근혜가 도대체 하는 게 외교밖에 없네. 외교 하나 빼놓고는 잘하는 게 없잖아. 이승만. 외교는 귀신. 내치는 등신. 이승만이 제일 잘못한 게 외교예요. 박근혜가 제일 잘못한 게 외교라고. 박정희도 외교 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카트하고 충돌하는 바람에 자기 목을 친 거죠. 왜 그랬냐. 누구도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박정희 입장이 됐어도 그 당시 외교를 잘해서 카트하고 잘 지내는 것은 불가능. 그걸 모르는 사람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 역사책을 한 페이지도 안 읽는 사람. 진궁이 여포를 이길 수 있어? 정도전이 이성계를 주무를 수 있어? 그건 불가능해요. 그게 원래 안 되는 거야. 혁명의 불길은 한번 붙이면 끝이에요. 계속 타는 거예요. 언제까지 타나. 혁명의 불이 타는 것은 연료가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그 바닥에 더 이상 지푸라기 한 개도 없을 때까지 그 불은 타는 거예요. 그럼 이 전쟁은 불길은 언제까지냐. 러시아의 전투 능력이 사라질 때까지 푸틴도 못 꺼요. 젤렌스키가 못 끈 불을 푸틴이 끌 수 있을까. 러시아 국민 지지 90% 지지하는데 러시아 국민 90% 지지하는데 푸틴이 어떻게 그걸 끌 수가 있어. 못 끄는 거예요. 자동 법칙인 거예요. 지식인이 세칭의 바닥을 돌려가지고 심주경이 야 고리씨 육기나가 이리 와봐. 야 앉아봐. 내가 잘 설명을 해줄게. 조광조 여진족 수장 이리 와봐. 내가 잘 설명을 해줄게. 알겠니? 그러면 여진족 수장이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고 불러갈 리가 없잖아. 역사는 힘 대 힘이에요. 죽을 때 싸워야 돼. 대가리 깨질 때 싸워야 돼. 프리드리히 2세, 킹 페타르 이런 사람들은 죽을 때 싸웠어요. 그래서 결국 승리를 얻어낸 거예요. 베트남도 외교를 잘해서 300만이 희생되고 미국한테 대가리 깨진 게 아니고 베트남도 외교를 잘한 게 아니고 죽을 때 싸워서 이긴 거예요. 광해군이 외교를 잘한 게 아니고 광해군이 이 명성을 높여주는 바람에 누라치가 살아난 거예요. 누라치 반대 세력이 많았어요. 몽골 세력도 있고 명나라도 있고 해서여진도 있고 야인여진도 있고 사방이 포위가 됐다. 누라치가 가운데 있고 남쪽에 조선, 북쪽에 야인여진, 서쪽에 해서여진, 그 뒤에 몽골, 옆에 명나라 이렇게 사방에서 연합군이 공격하는데 누라치가 어떻게 살아? 근데 조선군이 처음부터 싸울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조총수가 있었기 때문에 조총을 일제 사격을 하면 여진족 정도 썰어버리는 것은 쉬운 거예요. 실제로 그 조선군이 여진족을 한두 번 이겼어요. 초전에 여진족 부대를 사격해서 기병을 박살낸 적이 있다고. 근데 그 샤르 전투에서 전 패배한 이유가 뭐냐면 조선이 광해군이 너무 성의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싸우는 신용만 하고 와라 이래서 이기도 하지만 명나라 군대가 너무 빨리 격파되는 바람에 원래 조명 연합군이 합동작전을 하기로 했어요. 몸빵 부대가 명나라 군대고 조선군은 조총사격으로 박살 내기로 한 거예요. 작전이 완벽했어. 그 조선군이 조총사격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 이미 명나라가 박살 나버린 거죠. 그래서 조선군은 산 위에서 사기로 되어 있었는데 산이 없어. 그러니까 산이 없는 거야. 주변에 아무리 봐도 산이 없어. 평야에서 붙으면 못 이기죠. 복잡하게 그렇게 된 거야. 명나라가 강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조선군이 작전이 잘못된 것도 아니야. 그럼 왜 청나라겠냐. 두 번의 돌풍. 만주에 갑자기 바람이 확 불어요. 그 동네의 날씨를 모르는 거야. 제갈량이 남동풍 기다리듯이 눌러치는 바람이 불기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명나라가 올 때 갑자기 그 만주에 엄청난 돌풍이 불었는데 명나라 군대는 그걸 겪어본 적이 없어. 격파된 거죠. 조선군도 화약 무기로 초총을 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만주 바람이 불어 닥치니까 눈을 못 뜨는 거죠. 그때 기병 돌격을 하니까 황사 먼지에 박살이 난 거죠. 그러니까 그 만주 현지의 지형에 따른 날씨를 공략을 못해서 진 거지 전투력이 약해서 진 게 아니라고. 조총수가 있는데 왜 져? 조총수 3,000명만 있으면 세계를 제패. 그러니까 조선은 그때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못한 거야. 왜? 전투 경험 부족. 날씨, 그 지방의 날씨를 몰랐던 거예요. 만주 날씨가 어떤지 가봐야 알지. 그리고 명나라하고 합동작전이 깨진 거예요. 근데 원래 작전은 또 완벽해. 그럴수록 작전은 완벽하다고. 단지 현지 실정이 안 맞을 뿐이야. 그 책상으로 보면, 야, 명나라가 몸빵하고 조선군이 조총 쏘면 이건 완벽하잖아. 기병 돌격 도총수가 완벽하지. 벽제관. 그래서 명나라가 기병 돌격을 하다가 여군 조총한테 박살이 났잖아. 벽제관 전투. 그걸 만들어서 재현하자. 작전 잘 짜놨지. 근데 안 된 거지. 날씨가 안 맞춰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간다효 이런 사람들이 좀 아는 척 하는데 알긴 개쿠나 지식인 대부분 현실하고 안 맞는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 이 양반을 제가 비판하려는 건 아니고 선생님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외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리학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똥끝이 와야 돼. 그러니까 똥끝을 봐야 된다고. 그 정성 카지노에 간 도박꾼은 완전히 탈탈 털려야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만큼이라도 그 오링이 안 되고 돈이 남아있으면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건 물리법칙이라고. 그래서 윤석열의 문제가 뭐냐. 주체가 없다. 보수 주체 세력이 없어요. 신자유주의라든가 뭐 이런 일이 옛날 다 지나간 유행이고 윤석열 저 인간은 신자유주의도 아니야. 저 양반이 신자유주의자라면 조갑제 말을 들을 거야. 근데 조갑제 말도 안 듣잖아. 뭔 주의자고. 그냥 똥배짱이야. 그러니까 윤석열의 문제는 건국 주체가 없다. 우리 민주 진영의 문제는 뭐냐면 민주 주체가 약하다. 그 증거가 뭐냐. 김규환 같은 진중권 같은 또라이들이 설치고 있으니까 이석기, 심상정 이런 또라이들 때문에 민주 주체가 약한 거예요. 주체 세력이 만들어져야 돼. 그럼 우크라이나는 어떤 문제냐. 우크라이나는 건국 주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싸움을 통해서 국가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간다요 이 양반은 국가는 외교를 잘해야 된다. 제 주장은 국가가 없다. 국가가 있어야 외교를 하지. 국가가 어디 있어. 우크라이나 원래 러시아야. 우크라이나는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없다고.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피를 흘려야 국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다 눈이 뒤집어졌어. 이미 이제 눈에 핏발이 섰어. 정신 나간 거야. 미쳐버린 거죠. 죽을까 싸우는 거예요. 그냥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역사의 무게를 70억의 시선을 느껴버린 거죠. 하여튼 지식인이 새치 혓바닥으로 뭐 바꾼다는 건 개소리예요. 에너지를 봐야지. 그 지식인이 그런 얘기를 해줘야 또 세상이 만만치 않다고. 뭐든지 복잡하게 이렇게 있으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으면 되는 게 아니야. 안 돼요. 좀 세상은 복잡하다. 그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야, 봉신석이 불러와. 야, 앉아봐.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식의 오판 중에 하나거든요. 괜히 이등박문을 안중근이 죽여가지고 조선이 망했다. 원래 이등박문은 친조선파였어요. 조선을 잘 꼬셔가지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 근데 안중근이 이등박문을 쏘는 바람에 더 빨리 식민지가 된 거예요. 안중근이 나쁜 놈이야, 그러면. 외교를 잘해야 되는데 왜 외교 대상인 이등박문을 죽여버리냐고. 이등 방문이 그 당시 일본의 실세라고 외교 대상이야. 근데 이등 방문하고 외교를 했는데 이등 방문은 조선을 굉장히 친하게 생각하는데 왜 죽여버리냐고. 그래서 외교가 망해서 그러면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됐으니까 안중근이 잘못했네. 이래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미친 생각이라고 이놈이.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이등 방문이 더 조선인 입장에서는 고약한 거라고. 왜냐하면 친일파를 만들거든.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러시아하고 막 친하게 지내면 친러파가 생긴다. 그건 나라의 암인 거야. 친러파를 싹 죽여버리는 게 맞습니다. 건국을 하려면 100% 인구교환을 해야 돼요. 인구교환 없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조선이 대한민국이 독립하려면 조선에 있는 한반도에 있는 일본인을 다 일본 열도로 보내야 돼요. 그 일본인 식민지 때 일본인이 조선에 수백만이 넘어와 살고 있는 거야. 그럼 그 일본인 사람, 조선에 살고 있는 일본 사람을 그냥 놔두고 그냥 살아. 놔둘 것인가 아니면 일본으로 배 태워서 다 보낼 것인가. 보내야 돼요. 인구교환을 해야 돼요. 그게 국가의 탄생이라고. 물론 유럽에 인구가 섞여있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막 건국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인구교환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우크라이나의 문제는 인구교환이 안 돼서 건국 주체가 불분명하고 그러므로 한 번은 피를 흘려야 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다음 곡지는 김용옥과 김교환의 배반. 이건 다 이야기했는 건데 하여튼 제일 유명한 사람을 찔려야 텔레비전 얼굴을 내밀 수 있으니까 유명한 사람을 찍이는 거예요. 김교환이 왜 저러나, 김용옥이 왜 저러나. 비겁한 거죠. 글자 배운 사람은 시스템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사람을 씹는 것은 치상이야. 중학교, 고등학교 왜 다니냐고, 역사 공부 왜 하냐고, 책에서 배우는 게 뭐냐고. 민주주의는 국민 역량만큼 가는 거예요. 밭을 가려야지. 우리는 밭을 덜 갈았구나. 더 밭을 가려야 되는구나. 솔직히 이 문재인이 지갑 주운 거 아니야. 노무현은 2002년 월드컵 이겨서 막 흥분해서 국민들이 야 월드컵 4강 갔다 노무현 이렇게 된 거예요. 김대중은 IMF 덕분에 김정삼이 자멸하는 바람에 된 거고 김종필 힘을 얻어서 된 거고 우리는 세 번 다 지갑을 주운 거예요. 순수하게 자력으로는 우리가 이번에 51%를 먹은 게 최대치. 지금까지 진보가 51%를 받은 적이 없어. 제일 잘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럼 다음에는 55%를 받으면 되는 거야. 우리가 밭을 늘 가려야 된다. 사람 타다는 비겁한 짓이에요. 다음은 박력 논란 지식인의 생터지. 이것도 지식인이 삽질을 하는 건데 박력을 이러라 저러라 의사들이 개소를 하는데 쇼닥터죠. 쇼닥터. 텔레비전에 나오고 싶어서 개소를 하는 거예요. 지식인은 도구를 사용하는데 그 도구가 때로는 흉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메스를 사는데 그 사람 죽일 수도 있어. 살릴 수도 있고. 그 의사들이 TV에 나와가지고 떠들어 그러면 염장을 질러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시청률이 올라가니까. 맞는 얘기를 하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 의사들이 TV에 나와가지고 뭐 사망자가 하루 1200명까지 나온다고 개소리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이미 이 피크를 넘어갔어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팍스로비드가 부족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계약했는데 이놈들이 약을 안 줘. 계약은 정부가 다 해놨어요. 40만 정 계약했다, 20만 정 추가 계약했다, 또 얼마 추가 계약했다, 이번에 배에 들어온다, 이번 비행기에 실어온다, 그런데 아직 8만 정밖에 안 들어왔어요. 약이 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미국 제약사가 약을 왜 빨리 공급을 안 하냐고.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야지. 두 가지. 지금 코로나19를 결정하는 첫째는 날씨, 두 번째는 팍스로비드. 그 외에 다른 약은 시제예요. 지금까지 팍스로비드가 제일 좋은 약이에요.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네, 다음 곡지는 네, 현재 112명이 시청 중입니다. 열린 철학의 초대. 제가 이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쭉 정리해놨는데 인류의 역사상 지금까지 모든 철학은 닫힌 철학이다. 근데 닫힌 철학은 철학이 아니다. 철학이 아니에요. 그건. 철학이 뭐냐. 검색을 해보면 철학은 뭐다. 각 철학자들 다 논쟁하고 있어. 근데 수학자들이 수학이 뭐냐 하고 논쟁하지 않잖아. 수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과학이 뭐냐 논쟁하지 않아요. 문학하는 사람들이 문학이 뭐냐, 미학하는 사람들이 미술이 뭘까? 이거 논쟁 안 합니다. 근데 왜 철학을 가지고 논쟁할까? 철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철학이 있으면 이게 철학이라고 딱 찍으면 되잖아. 예를 들면 주술사는 의사일까요? 아니죠. 근데 아프리카에 가보면 주술사들이 병을 고칩니다. 실제 병을 고친다니까. 못 고치는 게 아니고 키니네, 말라리아 치료제 키니네도 주술사가 처방한 약이에요. 잘 고쳐. 아프리카 수준으로 보면 그 좋은 의사야. 점성술은 천문학이 아니에요. 천문학 시작이 점성술이야. 그러니까 의학의 출발이 주술이고 천문학의 출발이 점성학인데 그건 천문학이 아니죠. 도구가 있어야 되는 거야. 도구가 뭐냐? 망원경이라. 망원경이 딱 발명되면서 그때부터 천문학이 시작되는 거야. 이제는 다 개소리라고. 수학은 뭐냐? 수학의 망원경은 뭐냐? 의사는 청진기가 있는 거예요. 청진기를 다 가슴에 대야 의사라고. 도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학의 도구는 숫자예요, 숫자. 그 숫자가 뭐냐? 자의 눈금이. 자가 있어. 왜 눈금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눈금 숫자마다 이름을 붙여놓고 그걸 암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1, 2, 3, 4, 5, 6, 7, 8, 9, 빵은 눈금에다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눈금에 이름을 왜 붙이냐고. 눈금에다 이름 안 붙여도 되잖아. 그냥 잘 되면 되지. 왜 그 이름을 붙이냐고. 그러니까 눈금 있는 자는 원래 수학자는 눈금 있는 자를 사용 안 해요. 눈금 없는 자하고 콤파서 두 개만 가지고 승부를 본다고. 눈금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숫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구가 중요하다는 거죠. 구조론의 도구는 대칭이에요. 구조론은 뭘 따라가냐면 에너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에너지는 자체적으로 가는 결이 있다. 인간의 결과 에너지의 결을 일치시키는 게 이게 구조론이에요. 대부분 인간이 가는 방향이나 에너지가 가는 방향이 같아요. 에너지는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인간도 마이너스로 간다고. 그런데 딱 한 번 플러스로 가요. 언제 플러스로 가냐면 결혼할 때. 지금까지 계속 마이너스만 하다가 아버지 용돈만 까먹다가 갑자기 이제 부자가 돼요. 신용이 박으로 간다고. 결혼하면 은행에서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줘. 취직해봐. 그 전까지는 은행에 가서 돈 빌리려면 돈을 안 빌려주는데 취직을 하는 순간 은행에서 전화 왔다 와서 혹시 마이너스 통장 개설하시겠습니까? 취직하는 순간 플러스가 된 거예요. 둘을 딱 연결시키는 순간 갑자기 신용이 생겼어. 혼자 살 때는 주변에서 사람 취급도 안 하다가 결혼했다고 하면 처갓집을 존중해서 사돈댁을 존중해서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접을 안 해주면 사돈댁이 가만 안 있다고 우리 서방님을 모욕했어 하고 덤빈다고. 골치 아파. 그 대접해줘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은 마이너스고 자연이 하는 모든 행동도 마이너스인데 태어날 때 플러스죠. 결혼할 때 플러스죠. 취직할 때 플러스죠. 진학할 때 플러스죠. 거부가 생기고 동료가 생기고 팀이 생기고 세력이 생기고 패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마이너스인데 뭘 하든 뭔가 빠져나갑니다. 땀이 빠져나가든가 월급이 빠져나가든가 돈이 빠져나가든가 조금이라도 빠져나가요. 머리카락에도 빠져나가. 화장실에 가보라고 뭔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 근데 그 순간 인생에 그 들어오는 순간이 많지 않아요. 태어날 때 한번 들어오고 지나갈 때 취직할 때 결혼할 때 결정적으로 이 뭔가 이 플러스 되는 시기는 많아야 다섯 번. 인생에 플러스 다섯 번밖에 없어. 나머지 전부 마이너스야. 다섯 번밖에 안 되는 플러스를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머지 전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는 자동 법칙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대부분 상황이 결정한다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일단 내 호주머니에서 용돈 나가는 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식이 몇 명이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식이 10명이면 그만큼 나가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건 다섯 번밖에 없어. 인생에 딱 다섯 번밖에 없어. 그걸 잘해야 된다. 그게 철학이죠. 지금까지 인류의 철학은 전부 이 단절의 철학인 게 구조론으로 말하면 질, 입자, 힘, 운동량이 있는데 질은 결합이고 입자는 독립이에요. 그 질은 연결이고 입자는 단절이에요. 입자는 무조건 이게 철학이 아니야. 이게 철학이라고. 뭐냐면 문을 여는 게 철학인데 입자는 문을 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입자는 뭐냐면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가서 상대방하고 맞서는 게 그게 입자라고. 청코너 김선수, 홍코너가 박선수 이렇게 링에서 대결한다고 링에 올라온 거예요. 그 상황에서 입자지만 대전 시합을 결정할 때 이 시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사람과 방어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결정하는 게 질이고 그게 결합이고 그건 연결이라는 거죠. 시합을 결정하는 게 질이고 링에 올라가는 건 입자라고. 근데 인간의 철학은 전부 링에 올라가서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합을 결정하는 건 이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건 프로모터가 한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태어나는 건 엄마가 결정한 거야. 엄마가 중절 수술을 했다면 내가 안 태어났을 거 아니야. 내가 태어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뢰의 철학은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인류 역사상 지뢰 철학이 없는 거예요. 연결의 철학이 없고 인류 역사상 모든 철학은 단절의 철학이에요. 왜냐하면 연결은 생각할 수가 없어. 불가능해. 태어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생각해요?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아버지 콘돔 끼세요. 그래서 내가 안 태어났을 거 아니야. 근데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한테 전화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한 사람이 지금까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그 근처에 가본 사람이 딱 3명 정도 있는데 이 공자, 뭐 니체 뭐 이런 사람이고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긴 있는데 은밀하게 말하면 한 명도 없습니다. 제일 핵심적인 건 그냥 어떤 둘을 연결하면 접착제가 있어야 돼요. 본드가 있어야 돼요. 붙여놓으면 안 붙는다고 떨어지잖아. 붙여놓으면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진다고. 접착제가 뭐냐. 구조론에서 말한 플러스 알파예요. 플러스 알파는 왜 플러스 알파냐. 밸런스 플러스 알파예요. 밸런스가 뭐냐. 균형이라고. 균형을 딱 되는 순간 이게 안 붙어 떨어진다고. 균형 더하기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균형 플러스 아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기가 있으니까 이혼을 안 한 거지. 엄마 아빠가 있고 아기가 없다면 이혼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혼한 집에 가서 왜 이혼하냐고 물어보라고. 아기가 안 태어나면 이혼합니다. 붙여놓을 그 접착제가 없으니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연결을 하려면 문을 열어야 되고 그게 열린 주의고 반대로 문을 닫아 거는 건 닫힌 주의인데 인류 역사상 대부분의 철학이 닫힌 주의고 대표적인 게 원자론. 그 외에도 똑같아요. 다 똑같아. 하나하나 따지면 뭐 대부분 뭐 행복이 어떻고 천국이 어떻고 내세가 어떻고 전부 그거는 뭔가를 상을 주려는 거예요.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고. 사건을 처음 시작할 때 연결이지 이미 시합이 시작됐다면 그때부터 단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씩 잘라가는 거예요. 지를 자르고 입자를 자르고 힘 자르고 운동 자르고 양 자르고 계속 자르는 게 진행, 사건의 진행이라는 거예요. 출발선에 딱 서서 스타트 총성이 빵 울리면 그때부터 자르는 거예요. 한 놈 제끼고 또 한 놈 제끼고 한 놈 제끼고 자기가 1등으로 꼬리를 하면 뒤로 쭉 잘라진 거죠. 아니면 자기가 잘리든가. 그래서 열린주의가 철학이고 닫힌주의는 반철학인데 뭐 행복이 어떻다, 쾌락이 어떻다, 불로장수가 어떻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뭐 개설하고 있네. 천국 간다, 내세해 준다. 이게 다 인간한테 상을 주려는 거예요. 왜 상을 주냐. 현찰을 못 주니까 훈장을 주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죽어봐 훈장을 주잖아. 살아있을 때 이걸 줘야지. 죽은 다음 훈장 주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근데 이 내세가 어떻고 천국이 어떻고 이거는 죽은 사람에게 훈장 주는 그런 짓이라고. 이득을 못 주니까 가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는 짓은 가만 놔두면 인연과 인종과 피부색과 국민소득과 성별로 계속 단절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돼 있어. 구조가 그렇다는 거죠. 그럼 가끔 가다가 통합하는 사람 뭐냐. 걔들은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닫힌 공간에서는 이길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싸움이 없으니까. 일본의 사상이 와 사상인데 화할화라는 게 뭐냐면 사이좋게 지내자. 일본들도 해서 싸우면 다 죽으니까 사이좋게 지내자. 안 싸워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싸우지 않으니까 그리고 고립되고 연결할 이유가 없어. 왜냐면 일본 열도가 있는데 어떤 놈이 서양하고 연결했다. 서양 애들을 데려왔다. 용서할 수 없죠. 밸런스를 깨뜨린 거야. 일본 중에서 제일 얍삽한 그 사점한 놈들이 서양 애들 데려온 거야. 나가사키 걔들이 말이야. 주수하고 사점화가 일본이 제일 남쪽에 있는데 걔들이 비겁하게 반칙을 한 거죠. 우리는 영국 애들을 데리고 있어. 우리는 네덜란드 애들을 데리고 오겠어. 외부 애들 끌어들인 게 어딨냐고. 그 반칙이지. 균형을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닫힌 주의는 행복이든 쾌락이든 그것은 동물의 호르몬 반응이지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인간이 동물을 벗어나려면 합리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것은 지금 이 판도 안에 없는 걸 이야기해야 돼. 플러스 알파는 지금 여기 없는 거야. 하여튼 10년 전이라면 스마트폰 없었어요. 스마트폰이 어딨어. 20년 전이라면. 근데 그때는 잡생님이 스마트폰을 안 만들었어. 그 스마트폰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김대중 대통령 때만 해도 PC통신이 있었는데 인터넷은 없었어. 근데 인터넷이 없었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레이선을 다 깔은 거예요. 인터넷도 없는데 통신사를 키웠다고. 왜냐? 앞을 내다본 거야. 지금 현재 없어. 인터넷이 없다고. 없는 것에 기대를 걸고 없는 것에 투자한 사람이 김대중이고 노무현이고 스티브 잡스고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근데 그것은 무에서 유가 나오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 지금 없기 때문에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인간은 플러스 알파를 생각할 수 없어. 생각할 수 있으면 플러스 알파가 아니죠. 플러스 알파라고 말을 붙이는 이유는 그것을 생각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인터넷이 없는데 인터넷을 어떻게 설명해? 앞으로 인터넷이라는 것이 생길 것이다. 너희들은 아마 10년 후에 인터넷이 생길 것이니까 거기 한번 미래를 그려봐. 이렇게 배짱 좋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런 사람은 지구에 없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라고 그럽니다. 네, 다음 곡지는 철학이란 무엇인가? 이거 지금까지 다 했던 얘기인데 수학은 이게 수학이다 하고 딱 보여줄 수 있는데 짠 하고 보여줄 수 있는데 과학은 망원경을 딱 보여줄 수 있고 의사는 청진기를 딱 보여줄 수 있는데 수학은 이거다, 철학은 이거다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도구가 없다는 거죠.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 구조론이죠. 대칭이 도구다. 에너지가 도구다. 에너지의 결이 도구다. 에너지는 결 따라간다. 인간의 행동도 결 따라가야 되는 것이다. 그럼 결이 뭐냐? 맨 처음은 연결하고 그 다음은 쭉 단절하는 거예요. 그게 결이 질, 입자, 힘, 운동량. 질은 플러스고 그 이후로는 계속 마이너스예요. 근데 다친 게 안에서는 플러스가 없어. 계속 마이너스예요. 병아리가 껍질 속에서 나올 때 밖에서 어미 닭이 쪼아주는 거예요. 새끼 닭이 안에서 콕콕 쪼으면 어미 닭이 깨준다고. 줄탁 동기라 그러죠. 밖에서 누가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문을 안 열어주면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일본은 흑선이 쳐들어와서 미국의 흑선이 동경만에 쳐들어와서 강제로 문을 연 거예요. 일본이 개화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미국 놈들이 대포를 갖고 와서 도쿄에서 막 쏴제끼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서울까지 대포알이 안 날아왔는데 도쿄는 바닷가에 있으니까 대포알이 팡팡 날아오는 거죠. 대포알이 막 날아오니까 강제로 개항을 한 거예요. 서양 배가 강화되어 와서 대포를 막 쐈는데 서울까지 안 날아갔어. 사건은 연결 아니면 단절이고 불은 붙거나 아니면 꺼지고 우리는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은 가만 놔두면 젖을 거죠. 근데 불을 붙이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가늘고 길게 가서 최대한 이 불이 오래도록 타게 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죠. 자연의 법칙은 마이너스인데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시계 테이프가 너무 빨리 풀려가지고 순식간에 호록! 너무 빨리 흥하고 너무 빨리 망해요. 지금 이 인류가 위기인 이유가 뭐냐면 과학이 너무 빨리 발전해서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서 그런 거예요. 너무 급속하게 인구가 늘고 너무 급속하게 과학이 발전한다고. 그래서 이걸 조금 천천히 발전하게 인구가 천천히 늘게 할 수는 없을까?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도하고 중국 아저씨 때문에 아기를 계속 낳아서 벌써 인구가 80억 넘었어요. 이제 큰일 났어. 조금서 200억 넘고 우리 때만 해도 인구, 지구 인구가 30억이었어요. 지금 80억이라고 그러잖아. 30억이면 좀 어떻게 해보겠는데 80억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철학이란 게 뭐냐?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것인가? 이건 철학이 아니에요. 어떻게 만날 것인가? 만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솔로들이 커플을 만나야 돼. 만나고 난 다음에 아들 낳고 딸 낳고 애가 쏟아지고 행복해지는 그건 나중 문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만나는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지 있는 거지 만났다면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뭐 꼭 아들 낳고 딸 낳고 흥부처럼 자식을 24명 낳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애가 쏟아지고 행복이 쾌락이고 불로 장수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상주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만나기는 만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조선시대는 부부가 내외를 하기 때문에 안 만나요. 만나도 만난 게 아니야. 그리고 더 옛날에는 여자족, 남자족이 있어요. 여자는 여자족끼리 살고 남자는 남자족끼리 산다고. 결혼해도 섹스는 남자끼리 하는 거예요, 원래. 뭐 옛날 이야기 나오는 얘기지만 경상도 사람은 그걸 바구리라 그러는데 바구리가 뭐냐? 바구니, 바구니. 그 왜 바구니냐? 항문 섹스를 은유하는 거예요. 뭐냐면 화랑도의 성인식 때 엄마가 우리 애 좀 살살 다루라고 애 잡지 말고 살살 해달라고 떡을 바구니에 담아서 줬다. 근데 이건 내가 볼 때 이게 민간 의원설이야. 민간 의원설이기 때문에 100% 믿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이야기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남자끼리 노는 게 호랑도, 맨날 미남들, 그 호랑도 다 미남이야. 김준수 또 미남이고. 미남을 추종하는 거죠. 얼굴이 예뻐야 줄 사는 거야. 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소크라테스는 얼굴이 못생겨서 사형당한 거예요. 고대인들은 미남한테는, 미녀한테는 뭔가 특별한 아우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걸 뷰티라 그러는데, 왜 어떤 여자는 예쁠까? 예쁜 여자의 몸에는 뷰티가 잔뜩 들어있어. 그래서 요 쪽쪽 빨아먹으면 뷰티가 좀, 빨아먹을 수 있다고. 그래서 예쁜 여자한테 뽀뽀를 하면 뷰티를 조금 빼먹는 거야. 예쁜 여자 얼굴에 뷰티가 잔뜩 있다고. 이걸 빼먹어야 돼. 그래서 키스를 하면서 쪽쪽 빨아가는 거야. 뭐 여기까지 이야기하죠. 결론은 뭐냐면, 철학이라는 것은 만남 그 자체지,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서 뭐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나는 그 자체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해서 상호작용 총량을 정대하는 게 이게 올바른 철학이에요. 그걸 따라가면 돼. 나머지 다 필요 없고. 상호작용 총량이 정대했다, 아, 그럼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상호작용 총량이 감소했다, 그럼 뭔가 잘못된 거야. 이 하나만 보면 되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요. 연결만 하면 일사천리로 나머지는 자동 진행이다. 질, 입자, 힘, 운동량에서 질만 잘 세팅해 놓으면 입자, 힘, 운동량은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참석해 주신 125명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